구약성경 441페이지 사무엘상 19장 1절과 2절 그리고 18절부터 24절까지 자, 우리 본문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18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이옷에 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느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가져야 할 생명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이 땅에 힘든 세상이단 말씀이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장치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샘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더 일어나게 해야 되고 살아나게 만들어야 되고 오늘 그 말씀입니다. 다윗의 생애에는 보통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힘든 기간이 있었습니다. 10년에서 한 12년 정도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도망을 치는 시기였죠. 그리고 그것도 가장 꽃다운 가장 그 인생의 전성기와 같은 20대의 이 시간에 다윗은 도망을 쳐야 되는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큰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다윗에 있는 이 인생의 특별히 힘든 고난의 기간, 긴 터널 같은 기간, 그 기간의 시작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 지점, 출발이다 이거죠.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르는, 실제로는 10년 내지 12년이었는데 말이죠. 이 긴 시간의 출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좀 넓은 눈으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그 갑갑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시작 지점이라고 하는 고난의 시작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갑갑한 순간일 수밖에 없죠. 예. 그 논산 훈련소에서 그 신병 훈련을 마치고 나오는 군인들이 이제 논산훈련소에 입대하는, 이제 막 들어오는, 이 훈련병들하고 이렇게 이제 교차되는, 그 포인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나오는, 훈련을 마치고 나오는, 이제 신병들이, 이제 막 들어오는 신병들을 보면서 다 똑같은 말을 한다 그러죠. 예. 내가 너 같으면 안 산다. 뭐 이런, 그 뭐 비슷한 말입니다. 다. 왜냐하면, 근데 훈련을 마친 것. 그 훈련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사람들 가보면 너무 불쌍하다 이거죠. 넓은 눈으로 볼 때,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긴 터널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이 사건과 함께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긴 터널을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히 중요한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이 체험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 긴 터널을 도대체 어떻게 통과해야 되며 남은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중요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죠.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이제 라마 나욧이라는 곳으로 도피를 합니다. 왜 라마 나욧으로 갔는 것이냐? 이곳에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무엘이 이곳에 선지 학교를 만들고 그곳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파견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20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령들이라는 것은 무슨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살인자들입니다. 킬러들. 그러니까 이 자객들 뭐 이렇게 특수부대 뭐 이런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본문에 나오는 저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군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갔는데 어디로? 예, 선지자 학교에 라마 나욧에 있는 선지 학교 그 학교로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받는가 하니까 사무엘을 받고요. 그리고 사무엘의 그 학생들 선지자의 무리들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과 선지자의 무리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앞에 있는 본문 그대로 이 선지자의 무리들이 예언을 했다고 돼요. 예언을 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게 이제 예언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걸출한 선지자가 그들에게 서 있는 그들 가운데 서 있는 걸 이제 볼 때, 자 그때, 자 앞에 있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군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게 이 선지 학교에 임했던지 마치 여러분 이 불이 이 사람들에게 옮겨 붙어버린 거죠.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던 살인자들입니다. 그런데 워낙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이 사무엘의 선지학교에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이 불이 이 사람들에게도 그냥 옮겨 붙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경배를 하는 예배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건 뭐 강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영이 이들 가운데 부어지니까 그들이 일시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니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손을 댄 것도 아닌데 이 군인들 스스로 살육의 의지를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뭔가 하니까 이 사무엘의 선지 학교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요 생각을 이제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대체 이곳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어떻게 죽이러 찾아왔던 군인들조차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경험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살인 의지를 포기하고 그렇게 제 발로 돌아가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면 다니엘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 풀무불이 적당하게 뜨거운 것이 아니고 너무 뜨겁다 보니까 옆에 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잡으려고 붙잡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냥 홀라당 불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뜨거웠다 이거죠. 마치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사무엘 선지 학교가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뜨거웠던지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슨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도 아닌데 그냥 뜨거운 불이 옮겨 붙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에 그냥 홀라당 탄 사람처럼.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이게 무려 세 번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21절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예배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무려 세 번에 걸쳐서 이 살인자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포기를 하고 다시 돌아왔다. 이거 엄청난 일인데 이 소식을 사울이 들었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아마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뭐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포기를 하든지 정신을 차리든지 두려워하든지 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성령이 이 그 살인자들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자로 만들었나. 야,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사울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만두든지 뭐 이렇게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었고 아마 이때 악한 신의 악한 영에 어느 정도로 세게 사로잡혔는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씩이나 이 킬러들을 보낸 군인들을 보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것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게 안 되니까 자기가 칼을 들고 직접 가는 것이죠. 직접 내가 직접 가서 내가 죽이고야 말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22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왜 더 놀라운 일인가 하니까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는데 여기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 세구라고 하는 것은 뭐 그저 전망대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동네에 무슨 랜드마크 비슷하게, 이정표 비슷하게 뭐 이런데 이제 갔는데 이 우물에 도착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다 이거죠.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 라마 중에서도 나욧이라는 지방, 라마 나욧에 있다 뭐 이러니까 이 사람이 라마 나욧으로 간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앞에 보냈던 이 킬러들은, 이 군인들은 라마 나욧에 도착해서 선지학교에 갔습니다. 그 선지학교에 직접 가서 거기서 성령 충만한 사무엘과 선지 생도들을 봤을 때 그때 성령의 불이 옮겨 붙어버렸습니다. 근데 앞에 갔던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한 사울이죠. 훨씬 더 악의 영에 세게 사로잡혀 있는 이 사울이 가는데요, 그 선지학교에 도착도 안 했습니다. 아직 도착한 게 아니고 가는 길에, 2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마 나욧에 가는 중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내내 예언을 했다고 해요. 가는 내내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는 내내 예배자가 돼가지고 성령에 붙들린,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 수동 교회 오려고 오선 광화문역에 내려서 아직 안 왔어요. 오는 중간에. 예.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여기가 너무 뜨거울 때. 너무 뜨거우니까 여기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 불똥이 그냥 튀어가지고, 예. 거기서 그냥, 성령에 붙들리고, 정신을 차리고, 뭐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센지 그 말입니다. 얼마나 센지. 예. 아직도 도착도 안 했는데. 또 얼마나 센지. 예. 이전보다 더 강하게 앞에 있는 살인자들보다 더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사울에게 나타난 현상을 성경은 조금 이렇게 상세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앞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루 종일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사울이 선지자냐 이런 말을 했다 이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저걸 얼핏 보면서 저 장면을 얼핏 보면서 이 사울왕이 옷을 벗었다, 벗은 몸이라는 이 표현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읽다 보면 빨가벗고 이렇게 다녔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 약간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바뀐 것이냐?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옷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정신이 어떻게 됐다,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미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겉옷을 말합니다, 겉옷. 그러니까 겉옷을 이렇게 걸치고 있던 겉옷을 벗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성경학자들의 설명 중에는 성령이 임하면 이 몸에 열이 나고 뜨거우니까 더워서 옷을 벗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뭐 확인할 방법은 없고 그냥 생각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저는 그 마음에 쏙 드는 그 설명이 어떤 설명인가 하면 여러분 왕이 입었던 겉옷은 무슨 옷일까요? 왕복입니다. 왕복.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왕의 옷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누워 있었다는 것도 사람이 누워서 그냥 정신이 헷가닥해서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 누웠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권위에 압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 납작하게 사람이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죠.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보면서 저 사람 미쳤나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사울을 보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사울이 선지자가 됐느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이렇게 미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건 악령이 하는 일이고 성령은 사람을 비상식적으로 만든다든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이 지금 뭔가 하니까 사울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정신을 차리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대로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은 계시의 영이십니다.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계시의 영이 성령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성령의 불똥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사울에게 나타나니까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울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하고 자기 영의 눈이 열리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추한 생각들, 악한 생각들 이게 부끄럽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리고 정신을 일시적으로 차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시죠.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아름다운 것, 추한 것을 분별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면 똑똑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여러분 일시적으로 정말 독한 마음을 가지고 앞에 세 사람이 적당히 이렇게 은혜 받아서 포기했으면 자기도 포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칼 들고 왔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사울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일시적으로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사울이 근본적인 회개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요. 사울이 계속 순종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일시적으로 영의 눈은 밝아졌지만 다시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러니까 책임은 성령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사울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얕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라도 이 사울을 불쌍히 여겨서 사울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의 왕복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가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니까 사람들이 야, 사울이 선지자였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 이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이 악한 사람이. 그것도 선지 학교에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먼 발치에서. 실제로 여러분, 그 이 성령의 역사에, 이 교회사에 나오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간증들은 우리가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를 타고 한 8시간 정도 올라가면 레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국에도 레딩이라는 곳인데 미국에도 레딩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레딩에 가면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베델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거기를 꼭 가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미국에 가기는 갔는데 거기 뭐 다음에 꼭 와야지 뭐 이제 이런 생각만 하고 왔었죠. 이 베델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때 어떤 간증들이 나오는 거 아니까요? 교인들이 하는 간증 중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를 하더라고요. 회개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누가 뭐 옆에서 무슨 전도를 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계산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어떤 감동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리고 눈물을 흘리더라 이거죠. 요는 어떤 한 지점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 강하게 임하니까 이게 불똥이 튀는 것입니다. 불똥이. 오늘 이 라마나이오스에서 일어 이 선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선지학교에 도착도 안 한 사람이 중간에 갑자기 성령의 불똥이 튀어가지고 얼마나 강했던지. 100년 전에 웨일스 지방에 부흥이 일어날 때에는 웨일스에 있는 교회들 속에 성령이 하도 강하게 나타나니까 주위에 있는 술집들에 술 마시던 사람이 손 들고 있던 그 술 마시던 손이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움직이지를 못해.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 그러죠. 근데 영국이나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령의 역사가 장대영 교회 강하게 나타나니까 평양에 있는 이 장대영 교회 도둑 잡으러 찾아왔던 일본 순사들이 그냥 거기서 이 영적인 이 뭐랄까요 감동, 영적인 거룩한 감동 이걸 받고서 자기가 그냥 회개를 했다 뭐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대목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억울한 도망자의 삶을 이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넓은 눈으로 보니까 적어도 10년에서 12년 정도 아주 긴 터널을 이 다윗이 이제는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사무엘의 선지학교, 이 선지학교 속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 라마 나요 선지학교가 이게 얼마나 뜨거웠던지 찾아왔던 살인자들이 세 번이나 성령 충만해서 살육을 포기하고 돌아가고 그보다 훨씬 더 악한 사울왕이 왔는데 스스로 자기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순간적으로 변하는 그 사람들이 이 사울을 보면서 저 사람 선지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강하게 이 라마나요 선지학교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누구에게? 다윗에게. 여러분, 내가 다윗이라고 한다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제부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먼 고난의 이 터널을 내가 통과할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 긴 터널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며 어디에 생명의 물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이 장면, 오늘 이 라마 나욧의 선지학교에서 이 체험하는 이 성령의 강한 뜨거운 역사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윗의 인생에 결정적인 중요한 문제였던지,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성령을 거스리면 안 돼. 성령의 음성을 벗어나지 않고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자기가 벗어나지 않으려고, 성령을 거슬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다윗이 예민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한번 봐주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일평생 벌벌벌벌 두려워서 떨었던 가장 다윗에게 두려운 주제가 뭔가 하니까 성령이 떠나갈까 싶어가지고 자기가 성령을 거스릴까, 성령의 음성에서 자기가 벗어날까 싶어가지고 이게 다윗의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두려운 주제였습니다. 그 고난의 터널에 출발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 12년 넘는 이 고난의 시간 동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하죠.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묻고 내가 이렇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을까? 똑같습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성령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한 중심의 센터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센터에 기둥처럼 확하게 박혀있는 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런 것이 강하게 임했을까요? 물론 어릴 때부터 다윗이 성령에 충만했겠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앞으로 10년 넘는, 12년 넘는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바로 그 출발선상에,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라마 나욧에서 일어나는 이 위대한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윗아, 똑똑히 바라.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울을 이기는 방식을 한번 봐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사울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요. 물론 사울이 하나님을 결국 등을 돌리고 도망을 치는 건 그건 사울의 책임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울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사울이 제 발로, 제 의지로, 자기 의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자로 변하는,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돈으로 할 수 없는, 힘으로 할 수 없는, 완력으로 할 수 없는, 억지로 사울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런 역사를 하시면서 이걸 누구에게 보여주는가 하니까 다윗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똑똑히 보라. 사울은 이렇게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칼을 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따라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었죠. 여러분, 고난의 이 긴 터널을 출발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선명합니다. 너가 이 긴 고난의 터널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는 어디서 얻는지 알겠느냐? 너는 이 긴 고난의 터널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알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도 그렇습니다. In Holy Spirit입니다. 성령님 안에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 특별히 라마 나욧 선지 학계 너무너무 강력하게 임했던 바로 그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대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은 인생에. 자기 인생의 중심에 센터에 이 강한 성령의 능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국은 통과를 했던 것입니다. 12년의 고난의 시간을 그렇게 통과를 한 거죠. 여러분, 세계 자폐인의 날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됐는데요. 이 자폐인의 날에 방송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 거기 나온 그 보도가 뭔가 하니까 여러분 자폐아 소통이 안 되는 이 자폐아 이 자폐아를 기르는 부모가 겪는 이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거죠. 어느 정도로 큰 고통이냐? 2차 대전 때 죽음의 수용소, 유대인들이 갇혔던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그게 자폐아를 기르는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그 스트레스 지수가 비슷하다.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을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뭐랄까요. 야, 정말 놀랍다. 그런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한 어머니, 어떤 한 엄마가 바로 이 자폐 판정을 받는 그 시점에 어떤 한 엄마가 했던 말이 제 마음속에 계속 이 남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인용하고 싶어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결정적인 자폐 판정을 받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의사가 당신의 자녀는 미안하지만 자폐입니다. 이 판정을 듣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니까 마치 수천 킬로미터의 사막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수천 킬로의 이 사막 맨몸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 그 사막에 마치 자기가 입구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 그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드는 생각, 내가 도대체 이 사막을 어떻게 통과를 할까? 이게 첫 번째 그의 마음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드는 질문이 뭔가 하니까요. 내가 정신을 안 차리면 분명히 죽을 것이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이 긴 수천 킬로의 사막을 내가 통과할 때 내가 물을 얻을 수 있는 샘물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물을 얻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물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이 엄마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이 왜 마음속에 자꾸 가슴에 남는가 하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 다윗의 질문도 그 질문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다윗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활 형편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다 크고 작은 고난의 터널을 우리는 통과한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질문이 뭔가 하니까 이 사막을 끝까지 통과를 하기 위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 터널을 끝까지 통과하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힘, 지난주에 우리가 힘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물, 이 물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놓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가장 진지한 질문입니다. 다윗의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답, 이게 백만 불짜리 대답이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다윗은 똑똑히 봤습니다. In Holy Spirit, 성령님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라마 나욧, 이 선지학교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강하든지, 이게 불똥이 그냥 튀어서 나가는데, 선지학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버플로잉, 말 그대로 흘러서 넘쳐버려가지고 세상에 가장 악한 사울조차도, 물론 일시적이지만 사울조차도 하나님 앞에 굴복을 시켜버려.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자가 되고, 사울이 선지자냐? 그런 말이 사람들에게 나오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한 중심에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예, In Holy Spirit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생의 한 중심에 기둥같이 꽉하게 흔들리지 않게 박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대학부 전도사 사역을 6년을 했는데, 내스동교회 대학부 전도사 사역을 6년 할 동안 말이죠. 어쩌면 나머지 인생에, 그리고 나머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에 방향을 확실하게 그냥 결정을 하는 우리의 저의 신앙과 그리고 내수동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결정적인 방향을 결정을 해버리는, 사진을 그냥 콱 하고 찍어버리는, 도장을 찍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마치 오늘 이와 비슷한 일이었습니다. 대학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나의 능력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결국은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다. 그거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할 때 배운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수동교회 대학부의 역사를 처음부터 자세하게 이렇게 추적을 하고, 또 외부에서 또 무슨 내수동교회 대학부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 소개를 해달라, 그런 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내수동교회 대학부의 40년 이상 되는 이 역사를 보면서 그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대학부의 중심에는 성령이 계셨습니다. 성령 사역이 있었습니다. 대학부의 무슨 조직이나 무슨 뭐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고요. 예. 그건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모든 것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바꿀 수 있는데, 한 가지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았었죠. 그게 뭔가 하니까 성령 운동이었습니다. 성령 사역, 대학부의 역사는 성령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저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고 싶어 했던 것이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이 라마 나욧의 선지학교는 오늘 우리 같으면 뭐하고 똑같은가 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정말 아까 비슷한 예를, 농담 비슷한 예를 했지만,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가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사모하는 마음이죠. 우리의 예배가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불똥이 막 튀어나가는, 정말로 광화문 뭐 아니라 가까이 오다가 그냥 갑자기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서 집에 가고 그러면 안 되고, 성령 받아서 예배당에 와서 은혜 받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용광로죠. 용광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라마 나욧의 선지학교는 마치 이 성령 운동의 메카와 같이, 중심지와 같이 그렇게 체험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마치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말이죠. 다윗이 가져야만 될 생명의 샘물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걸 똑똑히 봐라, 이거 똑똑히 봐라. 너의 인생을 열어나갈, 그러니까 너가 이 땅의 사막을 끝까지 통과하기 위해서는 너가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니까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여러분, 미국에서 장거리 운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번도 미국에 장거리 운전을 해보지 않고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될 때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미국에서 장거리 운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철칙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가다가 하여튼 주유소라는 이름만 보이면 무조건 만땅을 만들어라. 차에 기름을 꽉 채우라. 조금밖에 안 써서 아직 기름이 많이 남아 있어도 그래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채우라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주유소가 없을 때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낭패를 보기 때문에 하여튼 가다가 무조건 넣어, 무조건 넣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이와 같습니다. 그 주유소가 그럼 어디 있느냐 이거죠.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내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정말 우리를 언제든지 가득하게 가득하게 정말 만땅으로 가득하게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주유소 같은 곳이 내가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보다 여러분 더 복된 인생이 있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라마 나이오스의 선지학교와 같은 그런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의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요. 1980년대 제가 오래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그때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갔더니 문이 많고 워낙 교회가 넓어서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큰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서 앉아서 나 여기가 예배당이야. 사람들이 꽉 차 앉아있길래 여기가 예배당인 줄 알고 앉아있었더니 예배를 안 하고 계속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 알고 봤더니 그 넓은 홀이 분명히 예배당인 줄 아는데 그 넓은 홀이 예배당이 아니고 예배당은 딴 데 있고 거기가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정말 많은 물소리처럼 확하니 기도 소리가 10분, 20분이 아니라 30분, 40분 아니라 뭐 1시간 가까이 끝없이 기도 소리가 이어지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아주 머릿속에 하나의 그냥 사진이 찍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죠. 다윗의 머리에 아마 사진이 그날 찍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당,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자리, 20분 전 기도 운동,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살아나면 우리의 인생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184장 하겠습니다.